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민수기 13장, 14장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가벼운 얘기, 영화 얘기로 좀 시작해볼까요? 아, 오랜만에 영화 추천 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인가요? 굉장히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저는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는 내내 보고 나서 정서적으로 좀 덜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고 또 이해받는 기분이었고 또 격려받는 기분까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이 영화를 같이 보고 좀 한번 깊게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 입장에서 고맙다는 생각도 좀 드는 영화였습니다. 뭐 딱딱하게 표현하면 심리학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심리학의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그 이론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되게 알아듣기 쉽게 하지만 마음에 와닿게 설명해준 영화에서 이 사람들의 상상력과 접근하는 방식에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였습니다. 뭐 영화 얘기를 영화는 꼭 보세요. 추천입니다. 영화 얘기만 꼭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좀 다른 류의 감동도 저한테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오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이었어요. 보통 영화를 보면 아, 이 사람들이 흥행하기 위해서 되게 고민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재밌게 볼까를 고민하면 영화를 만든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런 영화들을 보면 아, 이 사람들은 흥행을 시키고 싶었고 내가 그 기억에 마음에 들어서 내가 받고 즐거웠으면 됐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쉽고 재미있게 해야 사람들이 이것을 들어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이제까지 영화에서 참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는 방식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깊게 고민해서 설정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한테 또 다른 의미로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럴 때 우리한테 어떤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만드는데 아, 저 사람이 흥행을 시켜서 돈을 많이 벌려고 영화를 만드는구나 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정말 섬세하고 공교하게 잘 만들어서 우리 마음에 와닿게 만들었구나 할 때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술품을 볼 때 우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권력가를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제일 높은 대통령 같은 걸 하고 싶어서 저 정치를 하는 것이구나 라고 보일 땐 그 사람 그냥 야심가처럼 보여질 뿐이지만 아, 저 사람이 만들고 싶은 세상이 있어서 저 정치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권력의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혁명가처럼 보이면서 일정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요즘에 기발한 아이템을 찾아서 돈을 많이 벌고 싶구나 라고 할 때 사실 그건 우리한테 어떤 감동도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제품이 내가 마음에 들어 사더라도 어떤 감동이 없죠. 하지만 저 사람이 정말 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구나. 다른 방식의 기업을 만들고 싶어 하고 다른 방식의 삶의 패턴을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할 때 그건 우리한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동이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아, 안정적인 직장이어서 저 교육을 하시나 보다 라고 느껴지는 선생님과 아, 저분은 정말 아이들을 아끼고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좀 변화시키고 싶구나 라는 마음으로 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그런 담임을 만날 때 고개가 숙여집니다.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에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목적이어서 나를 사용하고 의미를 갖다 붙이는 사람을 볼 때에는 우리가 아는데 어떤 감동이 없지만 정말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목적이어서 그 의미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삶을 투자한 사람을 볼 때는 일정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주려만 울립니다. 전 그 감동의 이유가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동이란 특별한 종류의 울림. 재미있고 신나고 유쾌하고가 아니라 감동한다는 동질감. 이 특별한 감정을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영화를 봤건 친구를 봤건 어떤 삶을 봤건 내가 감동받을 때 그 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동질감입니다. 그렇죠? 내가 저렇게 되고 싶고 저게 맞다라고 하는 동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에서는 사실 무엇을 추구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 있는 일에 내 삶을 투자하고 그 의미를 이루어 나가는 것에 가장 큰 동질감, 정체성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종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종류의 삶은 나를 위해 나를 사용하는 삶입니다. 다른 한 종류의 삶은 의미를 위해 나를 사용하는 삶이 되겠죠. 나를 위해 나를 사용하는 삶 먼저 들어봅시다. 무엇이 있을까요? 나를 위해 나를 사용하는 예술가는 예술을 하는 이유가 그 라이프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기분 좋은 만큼 하고 돈도 벌고 인정도 받고 자기 감성을 표현하는데 제가 명예도 얻고 돈도 얻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예술가는 어떤 예술가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술을 하는 예술가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를 투자하는 것이죠. 좀 예민한 표현이긴 하지만 부모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 대한 이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부모는 아이에게 이타적으로 하죠. 하지만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하면서도 보상심리라는 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좀 자랑스럽게 자라주길 바라고 내 아이가 나를 되게 사랑해주길 바라고 내 아이가 있는 것만으로 내가 어떤 만족감을 느끼길 바란다는 거죠. 아이를 낳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상상력 속에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면 내가 되게 안정될 것 같고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 아이한테 사랑받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아이가 나를 안아주면 다른 어떤 것보다 그렇죠? 그 아이가 아름답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끼고 이런 보상심리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런 보상심리가 작동할 때 나를 위해서 아이를 기를 때죠. 아예 그러진 않으시지만 아예 그런 부모는 없어요. 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보상심리 일정 부분 작동에 대한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일정한 트러블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되길 바랬는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실망. 그럼 난 얘를 뭐 하는 거야? 내가 했던 투자가 아까운 거죠. 내가 얘를 좀 했는데 관계가 아이와의 관계가 엉클어졌을 때의 실망. 애를 키우고 하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안정감과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나 부담감만 찾아올 때 어떤 좌절감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도 보상심리 나를 위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일정한 부모로서의 마음에서 균열이 생기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나를 위해 직장을 다닌다. 이건 여러분들 거의 상식처럼 받아들이죠. 내가 거기서 필요한 돈을 받고 내가 거기서 일정한 사회적 위치를 보장받고 내가 거기서 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내가 내 직장을 나를 위해서 다닌다고 생각할 때 거기는 어떠한 가치적인 명제를 투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메인 이슈는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평안이고 하나는 치유이고 하나는 인도입니다. 보호 하나님이 나를 내면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환경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신앙의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죠. 나를 위해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내 신앙, 내 예술, 내 직업, 내 관계가 맞춰져 있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서 세상이 나를 만족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에서는 내 마음의 치유와 내 마음의 내 삶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제일 중요하고 관계에서는 그들이 내가 해준 만큼 나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직장에서는 내가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얻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며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문화활동에서는 내가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의미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의미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예술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자기 라이프스타일 자유분방하고 여유롭고 명예와 돈을 얻을 수 있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죠. 진짜 우리가 예술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선명한 메시지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그걸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이 이미지, 이 메시지, 가치를 전달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전달할 수 있을지 그림을 그린다면 붓터치 하나를 고민하는 사람이고 설교를 한다면 문장 하나를 고민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음악을 한다면 음표 하나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가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그 과정은 꽤 고통스럽기도 하는 걸 당연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기분 좋은 만큼 그러면서 명예와 돈을 얻는다. 여러분 그런 예술가는 없습니다. 그런 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을 뿐. 그렇죠? 내가 의미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부모는 어떨까요? 얘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어져 가기를 내가 얘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정서적인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생각하고 그런 부모가 되고자 노력하는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아이에 맞게 이 아이가 꿈꾸는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성장한다면 그것으로 된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직장이라면 어떨까요? 의미를 위해서 삶을 사용하는 직장이라면 상상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직장은 단지 돈 버는 곳, 인정받는 곳, 성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직장이 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치적인 명제를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렇죠? 그 삶의 터전에서 이 사람은요 정직과 성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내 삶의 터전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있나, 성실하게 일하고 있나, 내가 건강한 보상을 받을 만큼 건강하게 노동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그 삶의 터전에서 호의와 평화를 고민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호의를 베풀고 있나, 그리고 내 무너진 관계에 평화를 회복하려고 하는가. 직장에서 이 사람은 의미와 보람을 고민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의미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보람은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현장에서의 삶의 가치들을 어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터전이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철학적인 명제, 신앙적인 명제를 구현하려고 되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의미를 위해서 자기 삶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특별하고 어려운 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직장에서 가끔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제일 먼저 봤던 게 공인요원 했을 때입니다. 좀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공인요원 할 때 예전에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공인요원 할 때 가끔 의원들 중에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어떤 무료 시식 티켓 같은 게 배달될 때가 있는데 그 몰래 빼서 자기끼리 회식하는 공인요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냥 우편물에 손을 댄 거죠. 근데 몰라요. 왜냐하면 당첨돼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받은 사람도 배달사고인지 모르고 보내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구조죠. 근데 계장님이 그걸 발견하셨어요. 우리들을 불러모아서 훈계를 하는데 그분이 약간 울먹거리면서 얘기하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우편물에 손을 댈 수 있냐.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이것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언변이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되게 당황스러울 정도로, 아, 저 사람이 일을 되게 사명감으로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처음 그때 아, 공무원이라는 개념을 잡았어요. 저 사람은 정말 공무원이구나. 자기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하는구나. 그 보람과 가치로 사는데 우리가 그걸 함부로 대하는 걸 보고 되게 상처를 깊게 받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되게 부끄러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생각 안 했었으니까. 그냥 공무원들이면 우체국 직원들이면 뭐 그냥 안정적이어서 이걸 하시는 거고 별로 중요한 일 같지도 않고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지나가는 얘기했지만요, 저도 학부형으로서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그 일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티는 안 나죠. 티는 안 나요. 하지만 그 일을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일을 그렇게 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티는 잘 안 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성공하고 더 인정받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일을 그렇게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 일을 그렇게 하는 은행원도 있고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그냥 대기업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이라면 어떨까요? 의미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기독교인이라면 메인 단어가 치유와 인도하심이기보다 성숙과 헌신입니다. 의미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신앙의 핵심 단어는요, 치유와 인도가 아니에요. 성숙과 헌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타인에게 의미 있는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까지가 이 사람의 신앙의 고민입니다. 성숙과 헌신이 이 사람의 중심 단어가 됩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아,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본인도 자기가 진리를 헌신하는 사람인 것처럼, 진리에 소속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의견들 동의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생활을 보면 실제 그것에 자기 삶에 무엇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존재하죠. 가치 있는 예술 뭐 얘기하지만 예술가예요. 가치 있는 예술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속적인 예술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걸 어떻게 전달할까를 되게 고민하며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인사이드 아웃 영화가 되게 좋았던 이유는, 여러분, 아, 이 상업영화들, 이 사람이 그냥 흥행하려고 하는구나 영화도 있지만요, 되게 가르치는 영화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영화를 만들었구나 하는 영화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영화 중에 상당수는 되게 성실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냥 가르치듯 굴어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잔소리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얘 하소연을 들어주고 있는 기분이에요. 예술 영화라고 불려주는 내가 이렇게 하면 욕먹나? 하여튼 전 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전달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성실성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이빨은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못 알아듣게 얘기합니다. 그럼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예술가라면 게으른 것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직장 생활을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회사, 그렇지 않은 사회, 그렇지 않은 조직을 욕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 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그렇게 변하기를 바뀌기를 바래서? 아니 그러면 본인이 노력할 거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건? 이 사람은 그 세상을 욕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들보다는 의로운 존재인 양, 상대적 우위에 있는 양,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악세사리로 그 논리를 사용합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비판들을 나열해냅니다. 그것이 무엇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의로운 양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의로운 양 자기를 포장하는 악세사리가 되거나 그리고 저들보다 자기가 우월하는 합리화에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실제 그 교회와 그 신앙에서 노력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사실 이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죠? 신앙마저도 가치마저도 의미마저도 나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워 보이지만 그래서 더 위험한 사람들이죠. 뭐 굳이 말하자면 세 종류의 사람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가치관을 들어봤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견에 동의하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재능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무슨 고민을 하십니까? 어디에 내 재능을 쓰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에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아서 그 의미를 갱신하는 것에 나는 나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발표문의 낭독을 듣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를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출발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민수기의 장면은 아름다운 출발로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다 봤어요. 어떤 세상에 대해야 되고 어떤 신앙에 대해야 되는지 다 배웠습니다. 그럼 기독교 입장에서 어디 단계라고 그랬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온 것이 세례받는 것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사건이 처음에 구원의 경험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광야를 걸어가는 거 은혜 체험이죠. 내가 걷다가 목마른데 물도 마셔보고 먹을 게 없는데 밥도 먹어봤어요. 대정에 나타났는데 승리도 해봤습니다. 간증거리들이 넘쳐나요. 하지만 거기에 진정성 있는 신앙은 없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 진짜 은혜가 오기 시작하죠. 어디에서? 신의상 앞에서. 아 그냥 내가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는 건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특별한 하나님의 긍휼의 경험을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되며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전체 청사진을 받아서요. 신의상 앞에서 그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뭘 받았습니까? 콜링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어요. 그 그림을 위해서 넌 이것을 하라 라고 사명 받았습니다. 그 사명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죠. 그게 민수기라고 그랬죠. 그렇죠? 결단만 했습니까? 아니죠. 나 혼자 결단했어요? 아니죠. 우리가 함께 결단한다는 팀워크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함께 이 꿈을 위해서 노력하게 나겠다고 대오를 작성해서 함께 손을 잡고서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까지도 딱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이젠 싸우고 이기고 이루는 단계예요. 그렇죠? 이제는 싸울 단계예요. 가데스바네아가 거기입니다.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승낙했던 이유는 그 정탐꾼이 가서 길과 성의 위치들을 파악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백성들 생각에는 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탐을 가서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저기 어디 있느냐, 어떤 길로 가느냐를 알아보고 오라고 했는데 적이 강하냐 약하냐를 알아보고 왔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 싸움을 할만하냐 할만하지 않느냐를 알아보고 온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이들이 왕 노릇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쟁의 가부를 12인 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가부를 12인 위원회 보고를 받은 회중, 대중들이 결정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싸우겠다고 출발한 걸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왕이시고 중앙에 있는 성막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결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렇게 갑자기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가? 이 위대한 출발을 하고 그 위대한 출발이 결정적으로 몰락한 이유는 첫 번째 민수기의 그 위대한 행진이 그 위대한 대군 이 위대한 군대가 전쟁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패전하고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가데스바네아 때문인데 왜 그럼 이런 어처구니없는 패전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스스로 왕 노릇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전쟁을 하려고 전투를 딱 준비했는데 이등병들 애들이 쫙 모여서 숫자로 보면 걔들이 제일 많잖아요. 야 우리 전쟁을 할 만한지 알 만한지 니네는 몇 명 가서 보고 와라. 보고 왔더니 아, 상대방이 너무 센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이 전쟁 못 하겠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군대가 어떻게 전투를 하겠어요? 두 번째 이들의 심리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건 그 다음 장면입니다. 뭐죠? 이들이요 밤새도록 운다라고 나옵니다. 13장 1절을 보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라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요. 이 장면이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면의 핵심 정서는 뭡니까? 슬픔입니까? 아니에요. 분노예요. 그렇죠? 이들은 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와에게, 모세에게, 아론에게. 뭐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라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럴 거면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차라리 죽여버리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죽여버리지라는 말이 뭐예요? 일을 왜 이따위로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일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걸 잘못되고 분노하는 이들의 내면의 심리적 구조는 무엇입니까? 왜 분노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게 기가 막힌 일이죠. 전쟁으로 이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보여주시고 군사를 부르시고 전투를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이 군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야 상대방이 너무 세 보이잖아 이런 게 어딨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세 보이잖아 이런 게 어딨어 라고 화내는 군인들의 심리라는 건 뭡니까? 사실 이들은 흉내만 내는 줄 알았지 진짜 싸울 줄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코스프레를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어려워요? 간단하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의 내적 심리는 뭐예요? 주의 분대로 네가 싸우겠느냐? 예. 네가 하나님에서 목숨도 버리겠느냐? 예. 이제 주와 함께 나아가겠느냐? 예. 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의해 주면 하나님 기분 맞춰주면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싸워주마라고 하고 순적한 길을 예비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싸우는 군인의 마인드가 아니었던 거예요. 물건을 사는 소비자의 마인드였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분 맞춰주고 가짜 칼 들고 군사인이냐 흉내내서 가서 에이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구름이 나가서 대신 싸우고 하나님이 저 앞을 다 해결하고 나는 싸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의 중심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의 예상이었던 이 사람들의 예상, 상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싸움을 네가 싸우라고 하니까 갑자기 칼을 집어던지면서 이런 법이 어딨냐고 하는 거죠. 양쪽 다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겠느냐라고 예 라고 해서 이제 전장으로 끌고 갔더니 아니 진짜 싸움을 시키면 어떡해요 라고 하고 화를 내. 정말 기가 막혀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예예예 해주면 대신 싸워주는 줄 알고 예예예 해줬는데 진짜 싸우라고 그래. 그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이 사고방식의 충돌을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싸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싸움이 없을 줄 알았던 거예요.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해결해 주실 줄 알았던 거예요. 가데스바네아 사건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가데스바네아 사건의 핵심은요, 이들이 원래 쓰고 있는 저 맨 바닥에 있었던 자기의 삶의 원리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쓰고 있었던 핵심적인 삶의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바깥으로 명확하게 노출됐던 사건이 가데스바네아 사건. 구원의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찬양도 했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도우해 주는 변화의 은혜의 경험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라고 했죠. 내가 그것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도 했죠.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의 핵심은 아직 뭐예요?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안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를 위해 싸울 생각은 없었던 거죠. 가데스바네아 사건. 아니 한 번 불평했다고 40년을 광야로 돌려보내요? 아니 그렇게 출발한 다음에 한 번 실수했다고 그걸 조정해서 싸워야지 40년 뒤에 하자고 해요? 하나님 독하시다. 아니에요. 그들이 그들의 맨 얼굴을 하나님께 그대로 노출시킨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당신의 군인도 아니며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생각도 없고 단지 당신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줄 알고 따라왔을 뿐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시도록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가데스바네아를 만나서 그때야 여러분들의 맨 바닥에 있는 논리가 튀어나오면 40년 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하셔야 돼요. 미리 지금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의 바닥을 들여보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의 바닥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정말 진리를 위해서 나를 사용할 사람인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진리도 사용하는 사람인 건지. 사실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거 외엔 관심이 없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고 그 방법이 이거고 그 방법이 비전이고 소망인 건지 내가 그 비전과 소망과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이거 얼마나 대단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내가 내 삶을 거기에 투자할 마음이 있는 건지 이름도 없어도 되고 빚도 없어도 되고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내가 그것으로 되게 기쁘다는 십자가적인 의미의 고백 얼마나 대단한 건데 거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날 투자할 마음이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싸울 마음이 있는 건지 내 핵심이 뭔지 여러분 이게 규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잘하는 것 같다가도 도돌이표처럼 첫 장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왜요? 난 이기성이라고 하는 죄의 중심을 해결하지 않고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중심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분위기 무겁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몇 가지 더 해봅시다. 몇 가지 이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오해나 고민들 적용들을 좀 고민해보죠. 첫 번째,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게 당위로 여러분들 자신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맞잖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그게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해봐야 어떻게 돼요? 흉내만 내게 되는 거죠. 그거 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라는 건 뭐예요? 당위로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내 진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당위로 나를 억압하는 게 내 진심이 바뀌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는 이 논리를 자주 어떻게 사용해요? 기존 교회에서 당위로 여러분들이 억압받았던 부분들에 있어서 당위로 너를 억압하지 말고 네 진심으로 동의된 만큼 하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지? 라는 식으로 응용하죠.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건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야 아내를 사랑하면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고 키스하고 설거지해주고 청소해주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해 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당위예요. 난 그런 걸 할 말이 할 마음이 없어. 근데 그게 당위적으로 나한테 주입됐어. 그래서 영혼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 사랑해 잘 다녀올게 쓰레기 들고 나가고 그리고 저녁에 갔다 와서 안녕 사랑해 갔다 왔어 하고 설거지 기계적으로 해요. 로봇처럼. 이걸 원해요? 그거 보고 있으면 속 터지죠. 야 그렇게 하느니 하지 마. 그렇게 하느니 하지 말라는 게 진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느니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고 누워있어. 테레비 봐. 인사도 안 해. 키스도 안 하고 안녕 하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영혼 없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라고 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래매. 진심이 없으면 하지 말래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제정신이에요? 그 남편이 제정신이냐고. 무슨 뜻이에요? 껍데기만 억지로 흉내낸 게 아니라 방 안에 들어가서 나를 향한 사랑을 끌어올려서 진정성을 담아서 그걸 하라는 거죠. 그걸 진정성을 담아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느니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일 예배 억지로 아 그래 주일이니까 기계적으로 교회 가지 그렇게 교회 가지 마.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 억지로 친한 척하고 억지로 웃어주고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성경 보고 하지 마.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 난 그거 해야 되는 줄 알았지 그러고 안 하죠.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 성경 잘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승질나면 승질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진짜 변화는 진심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고민해 봅시다. 어떤 분은요 뭔가 네가 하나님의 군사로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요 아 그래 뭔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막연해요. 제 루틴이 정해져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일이 똑같아요. 회사 출근하고 만나는 사람 뻔하고 이후에 하는 일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내가 적용할 게 없어요. 정말 그래요? 정해져 있어요 다? 충분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인격을 바꾸고 있나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까? 일하는 태도를 바꾸고 있어요? 내가 그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충분히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는 바꿀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왜 난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미 내가 안 할 걸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 분주해서 난 이거 기도는 못해. 나 저 사람 못 챙겨. 이렇게까지 회사 생활하면 나 불편해져. 그렇게까지 못해. 이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내가 이미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결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적용할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 모든 게 정해 있어 적용할 게 없어요의 70%는요 먹고 살만 해서 그래요. 적용할 게 없이 괜찮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루틴은 대부분 요즘에 어려운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적용할 게 없고 기도할 게 없고 이 루틴에 그냥 쭉 가서 별로 그래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바빠졌는데 더 많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다. 더 매달리고 더 말씀 보고 더 고민하면서 사는 거 봤어요. 그리고요 갑자기 그걸 적용을 해내더라고요. 자기 내적 태도를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또 다른 부분 복음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추억팔이에 익숙해집니다. 내가 그 전에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졌다. 여러분 지금 이 가데스바네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퀄리티가 보여요? 추억팔이 할 거면 이 사람들 추억팔이 할 거 얼마나 많은지. 복음주의에 익숙하면 추억팔이에 익숙해집니다. 추억팔이 익숙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때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런 일을 참여했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으로 나를 찾고 평가하지 않고요. 옛날에 내가 어떠했던 것으로 지금 나를 찾고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홍해도 건너봤죠. 광야에서 만나 외출하게 먹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 봤죠. 하나님께 나를 군사로 부르셨죠. 그렇잖아요. 콜링도 있고 은혜도 있고 체험도 있고 내가 죄사함에 다 있어요. 여러분 추억팔이로 자기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면요. 가데스반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이 그들이 지금 자기의 아주 초라한 민낯을 드러냈다는 걸 감춰주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맞죠? 하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름받은 백성인데도 여전히 세속의 삶의 논리를 바닥에 쓰면서 그 논리를 쓰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되게 입 바른 소리 하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게으른 철학자들과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지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인 것면서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장사꾼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저쪽을 욕해요. 지는 뭘 하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니야. 저쪽은 그냥 자기가 잘 되려고 하면서 쟤네들은 게을러. 저렇게 살아서 뭘. 여러분 진실과 성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진실과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고 있는 성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를 닮아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여유롭게 있을 때에는 그 모든 얘기에 동의하는 것 같지만 막상 싸워야 되는 그 현장에 딱 서서는 내 바닥에서부터 가장 세속적인 논리가 튀어나와서 사실은 나를 위해서 불편해지는 상황은 다 잘못된 상황이고 나는 내가 편하고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결단 가운데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시 도돌이표처럼 저쪽으로 갔다가 여기까지 또 오고 저쪽으로 갔다가 여기까지 또 오고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으로 보면 구원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공동체적인 경험도 있고 하지만 세상을 바꿔본 경험이 없는 다 있어요. 건강 공동체도 겪어봤고 말씀도 깊이 이해한 기쁨도 있고 죄에서 자유해진 경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신 체험도 있지만 막상 세상을 바꿔본 경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만 양산된다는 거예요. 왜? 현장에선 싸우질 않으니까. 어떨 거야 이 분위기. 가데스 바네아 설교 여러 번 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겠어. 내가 좀 이런가 보지 뭐. 괜찮아요. 저한테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 완고함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하기 싫은 걸 잘 안 합니다. 왜요? 스케줄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구조를 내가 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지점에서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걸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완고한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좋은 일들이기 때문에 티가 잘 안 나요. 근데요 중심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 직업이 그래서 내가 그래도 신방하고 있고 책 쓰고 있고 내가 말씀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고 강의하고 있고 신방 다 하고 있잖아요. 딱 게다가 바쁘게 하거든. 그러니까는 거기서 미세하게 아무도 판가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되는 거 위주로 하고 있는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는요 아예 다른 거예요. 완고한 무서운 겁니다. 또 하나 저는 이 라이프 스케줄을 되게 좋아해요. 제한테 안주함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어요. 하나, 내가 꿈꾸는 교회가 있고 내가 꿈꾸는 삶이 있고 내가 꿈꾸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한테 전달해야 돼요.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스트레스는 되게 커요. 왜 사람 잘 안 바뀌잖아요. 왜? 내가 잘 못 가르치니까. 그럼 어떻게든 더 잘 가르치려고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건 스트레스가 되게 커요. 내 딴 최선을 다하는데 별로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스트레스가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설교 잘해준다는 말은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설교 때문에 변해야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말 듣는다고 내가 무슨 보람, 내가 20살에 그런 말 듣고 보람을 느끼게? 바뀌어야 보람을 느끼는 건데 생각만큼 안 바뀌어. 그럼 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보면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어요. 이 텐션이 있어요. 이 텐션에 있으면요. 삶이 고달파. 고달파. 밥맛도 없어요. 텐션이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보면요. 제 라이프 스타일이 괜찮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목사 중에 최고. 제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를 합니까? 금요 철회를 합니까? 교구 신방을 합니까? 당회를 합니까? 행정 업무가 많습니까? 친구 목사들이 힘들다고 하는 건 난 아무것도 안 해. 넌 뭐 하니? 넌 뭐 그냥 몇 시에 일어나니? 넌 8시, 7시? 뭐. 그럼 넌 기도는? 아, 난 그냥 출근하면 그때 한 시간 하고. 그래, 그렇구나. 저도 알아요. 왜? 저도 부목사 할 때 업무 시간에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 들으면서 다녔으니까. 자, 그럼 뭐, 그럼 목사가 업무 시간에 기도를 안 하면 내 업무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는 그랬으니까 업무 시간이라 지금도 그 말이 이해가 안 갈 텐데. 뭔, 난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나는 뭐 행정직원인가? 하여튼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막 어렵게 기도 시간을 또 자기 교회를 다 끝나고 밤에 내야 돼. 그런 친구들 제가 얼마나 편해요. 내가 이 라이프 스타일이 마음에 드나? 어, 이거 괜찮은데? 살만한데? 재밌는데? 여유로운데? 유일한 단점이 경제적으로 압박이 많은 거였는데 요즘엔 니네가 돈도 많이 주잖아. 니네라고 해서 죄송해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월급도 올려줬기 때문에 괜찮아. 살만하단 말이야. 내가 모르겠는 거야. 가끔은 내가 이게 되게 좋아서 하는 건지 이게 내 의미 있어서 하는 건지. 근데요, 저는 안 불편했는데 내가 지금 불편한 이유는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살만하다. 저는 덜 불편했어요. 이런 마음 별로 없었어요. 왜? 그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제가 월급이 적었단 말이에요. 한 2, 3년 전에 가데스반에 할 때는 뭐 내가 이게 좋아서에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구만. 그게 있으니까. 근데요, 이 편안해진 게 악은 아니지만 이 편안해진 게 복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스산해지고 탁해진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좋으면 더 따뜻하게 설교했을 텐데,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발목 잡혀서 이렇게 늪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저도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붙잡고 니들은 뭐 아니야? 라고 제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니들은 뭐 어? 넌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어? 넌 정말 주를 위해 사니? 막 이렇게 막 희망을 얘기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렇게 다 그래 우리는 이기적인 나쁜 놈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목사님 오늘 감사해요. 제가 이기적이라는 걸 알았네요. 그리고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돌아간 게 목적도 아니고 그게 제 엔딩도 아니니까 저도 그렇게 저를 끝내지 않아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뭐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 가데스바네에서 이 열두정탐꾼 얘기를 듣고 흔들렸던 사람들이 뭘 해야 됐었는지 상상해 봅시다. 그들이 하지 않았지만 했어야 됐던 거. 여러분, 그 대적들이 강하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는 것 자체는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렇죠? 이게 좀 길을 수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때 해외여행 하던 시기 아니에요. 좀 딴 얘기지만 해외여행 하던 시기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면 적과 끓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면 적과 끓이 흐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에 뭐가 떠올라요? 그게 입주자가 있는 아파트가 생각해 입주자가 없는 아파트가 생각나요? 입주자가 없는 아파트가 생각나죠. 너희들에게 새로운 처소를 분양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이 사람들은 신축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유럽에서 미국으로 옛날에 가던 아메리카의 미지의 개척지로 가던 사람들의 머릿속엔 거의 주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죠. 그리고 그때는 뭐가 맞았어요? 실제 갔더니 주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고 개간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그 상황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갔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분양이라고 얘기해서 딱 갔더니 어디예요? 입주자들이 살아요. 다 집집마다.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보내고 네가 살으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되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부터 이스라엘 사람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보내려고 가봤더니 어때? 사람들이 키가 커 작아? 엄청 커. 여러분 키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성이 있었어요. 도시가. 성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은요 이렇게, 이렇게 막대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배의 병력이 있어도요 공성전을 하려면 공성전에 해당되는 무기가 있어야만 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막 달려가서 사다리 탁 놓고 다다다다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긴 거 이렇게 밀려서 여기서 타고 하고 그런데 뭐 기름 붓고 막 활 쏘는데 거기서 몇 명 떨어지면서 원래 그게 공성전이에요. 그래도 안 넘어가요. 그럼 대충 그런 와중에 누가 밑에 가서 뭐 폭탄 같은 거 터뜨리면 한쪽 무너지고 못 봤어요? 반제정?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무너뜨리는 게 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무기가 있어요? 없죠? 저 사람들은 전차부대가 있어요. 그러면 전차부대 여러분들 상상도 안 되죠. 여러분 전차부대는요 예전에 생각하면요 지금 탱크 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칼 들고 창 들고 막 뛰어가면 거기서 전차가 이렇게 뛰어와요. 그럼 그 말을 우리가 막아요? 못 막아요. 말이 나를 밟아요. 말이 밟고 쭉 지나가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뚫리죠. 그 뚫린 뒤로 그쪽 보병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차부대가 앞열에 1열에 있잖아요. 그럼 보병부대가 5배여도 못 이깁니다. 왜요? 전차부대가 계속 얘들 대열을 다 틀어버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앞에 있는 적과 싸울 수가 없어요. 전차 피하다 오 하면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공격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수비를 하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이게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딱 봐서 각이 안 나온다. 이건 100%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울부짖죠.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싶었던 사람들인데 딱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두려운 마음이 안 들면 얘가 이상한 애예요. 얘가 바보던가 상황 파악을 못하던가 에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예요. 두려운 마음을 듣고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결론을 내려봤죠. 그 두려운 마음이 얘네들의 결론이었죠. 근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었을 때 오늘 찬양이 얘기했던 것처럼 뭘 봐야 돼요. 내 눈 주에 영광을 보내. 뭘 봐야 돼요. 성막을 봐야죠.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뭘 보는 거예요. 성막을 보는 거예요. 야 니네 참 대단하다 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우리를 봐야 되는 거죠. 나도 만만치 않아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가 함께 하시는 주의 군대니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요.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이고 거기에 나를 군사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너 혼자 나가서 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운데에 계신 그 왕의 군대의 군인으로 나를 부르신 거니까. 그때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변화시켜달라고 간구해야 되죠. 하나님 주의 군대로 내가 섰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들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편하게만 살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편하게 안 해주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게 짜증나요. 왜? 난 거저먹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이 거저먹고 싶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내가 편하려는 마음에 벗어나서 내가 주를 위해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소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회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죄 자유를 구하는 거죠. 죄가 뭡니까? 이기성이죠.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 위로 받으세요. 위로 받아야죠. 인도 받으세요. 인도 받아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셨지만 병자 치료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봐주셨지만 가난한 자 돌봐주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약한 자를 위로하셨지만 약한 자 위로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럼 그 죄가 뭐예요? 이기성의 죄라고 얘기했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뭘 하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정말 내 이기적인 내 내면의 본질,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내 내면에 바닥에 툭 튀어나오는 건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이기성에 대해서 죄라고 규정하고 여기서 자유해지길 원하는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러니까 십자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소생되게 해야 되죠. 그것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뭐 하는 거예요? 찬양 선곡 되게 좋은데. 두렵지 않네. 여호수아처럼 내 마음을 지키리라. 세상 깜깜해도. 깜깜해도 누가 멋있는 단어였는데 생각이 안 난다. 어두워도. 세 번째는 스탠드가 다른 거죠. 여전히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전히 세 보여요. 어두워요. 하지만 나는 이미 뭐가 바뀐 거예요? 스탠드가 바뀐 거죠. 하나님의 중심을 보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만 제대로 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렇죠? 그 지점에서 내가 변화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다 보면 이기적인 본성과 직면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의 본질에는요, 이 우리의 아주 진정한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요 이기성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요, 내가 진리를 위해 살아가다가도 내가 좀 편해지면, 내가 좀 높아지면, 내가 좀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요, 그걸 누려버리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지점에선 어려우면 어려워서 세상을 닮아가고 편하면 편해서 세상을 닮아가는 그 이기성이 나를 위해서 사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내 모습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직면되어질 때 내가 거기에 당황하지 않고 세상의 풍요가 나를 변질시키건 세상의 어려움이 나를 변질시키건 내가 그것을 당황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홍해를 건넌 것에서 신의 앞에 은혜 받은 것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그 은혜의 서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지금도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 구원의 체험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두려움 없이 거기에 설 때 그래서 싸울 때 세상이 바뀌는 것까지 본 여러분 신앙이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개인적인 구원의 체험, 개인적인 도움의 체험, 말씀을 배운 기쁨, 내가 부름받은 삶의 결단, 공동체 함께 그 꿈을 얘기했을 때 즐거움 다 좋아요. 꼭 가십시오. 근데요 여기서 싸우지 않으면 도돌이표예요. 싸워야 돼.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이걸 부대끼더라도 거기서 내가 싸우기를 결정하는 시작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다시 한번 성소를 바라보며 내 죄에서 자유의 키즈며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여 그 자리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바꿔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두 가지. 하나. 제일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옛날 이야기가 흥부놀부인 것 같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 분위기 너무 비장하게 끝날까 봐 재밌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이거 한 거예요. 네. 흥부놀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먹고 살기 어렵고 자기 자식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옆집 제비다리가 부러진 게 무슨 관심 있겠습니까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흥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요? 여러분 관심 있어요? 지금 내가 굶어 죽겠는데 옆집 제비다리 부러진 게 관심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자주. 흥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주변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쉽지 않아요. 내가 되게 어려워도 내 주변이 보이는 사람이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손을 뻗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지금은 어려워서 내가 그러지 못하고 나중에 편해지면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봤던 대부분의 사람은요. 어려울 때 객관적 관점을 유지하지 못했던 사람은요. 편해졌을 때 훨씬 더 이기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사람은요. 어려울 때 더 이타적 관점을 유지하기가 쉬워요. 왜요? 이타가 자기의 이익에 도움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자들은 평등에 대해서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자기는 내놓을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평등에 대해서 선호하게 돼서 왜 자기가 받을 게 많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더 이타적인 사람들이어서가 아닌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할 때 조금 더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가치적일 수 있어요. 가진 게 없을 때. 가진 게 없을 때조차 객관적이고 가치적이지 못한 사람은요. 관계 생겼을 때 절대 그렇게 되지 어려워요. 그래서 흥부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옆집 제비다리에 관심을 가집니다. 두 번째. 놀부는요. 놀부는 억지로 다리를 꺾었다는 인위성을 빼더라도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선행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선행을 너무 베풀고 싶어요. 제비다리를 너무 고쳐주고 싶어 하잖아요. 얼마나 선행에 대한 열정이 넘쳐. 왜? 그 선행이 곧 내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놀부 같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종교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더 할 거 없나 찾아다녀요. 제비다리를 빨리 고쳐주고 싶어요. 왜? 그러면 내 이익에 도움이 된단 말이야. 막 인문학을 하고 싶어요. 막 철학을 배우고 싶어요. 왜? 그렇게 내 폭을 넓혀야 내 이익에 도움이 된대.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종교마저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놀부가 그런 건 되게 자연스러워요. 사람들은요. 나의 행복이라는 가치관이 딱 세워져 있으면요. 다른 게 안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종교도 극률도 구제도 재해석해버릴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들은 놀부예요? 흥부예요? 놀부예요? 흥부예요? 우리는 놀부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가난하니까. 우리가 놀부와 동일시되지 못하는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가난함을 빼고 구조를 봅시다. 여러분들은 놀부입니까? 흥부입니까? 나는 내가 좀 어려워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고 합리화하지 않고 내가 좀 어렵더라도 제비다를 쳐다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내게 도움이 된다면 종교든 인문학이든 뭐든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 위치를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흥부의 삶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그 삶이 맨 처음 이야기했던 감동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기업가, 그런 신앙인, 그런 예술가 우리 가운데 감동을 준다고. 어떤 진리와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투자해가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감동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그런 삶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삶에 감동받을 수 있을 때. 여러분, 감동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행복감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건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여유로움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감동받고 있을 때, 어떤 명예, 어떤 평가, 어떤 성공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 감동이 있을 때,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진리 앞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감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러니 순간 행복을 추구하고 이게 자리에 머물러서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멈추시고 내 안으로부터 걸어나와 내 마음의 가장 바닥에 있는 논리가 가데스바네아처럼 초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내 어떤 보상 심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길 바라는 단순성 가운데 내 재능과 시간과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사를 추구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절대 이 설교를 여러분들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라고 돌아가서 우리의 영혼에 무슨, 무슨 도움이 되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흥부와 같고 어느 정도 놀부와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저도 제 완고함이 무겁습니다. 저도 제 안일함이 두렵습니다. 근데 결정해야 되는 건 내가 그 완고함과 안일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느냐, 내가 그 안일함과 완고함을 바꾸려고 노력하느냐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내가 내 안일함과 완고함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이기성을 지키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이기성을 변화시키고자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걸어나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져 가게 하여 달라고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15분간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